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미리 예측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시키고 싶어하죠. 연말이 되면 그래서 새해를 예측하는 많은 책들이 나오고 그 책들은 어김없이 베스트셀러로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점치는 집은 뭐 불경기가 없을 정도죠. 사회가 발전하면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결될 것 같았지만 사실 오히려 사회가 복잡해지면 질수록 우리가 분별과 선택이 어려워지는 면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빠른 변화의 속도를 가지면 가질수록 새롭고 낯설은 미래는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을 주기 시작하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기간이 되고 또 혹은 가정이나 직장에 큰일이 생기게 되면 평소에 참여하지 못했던 기도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만 사실 막상 땅을 딛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사리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것 없이 깊습니다. 별로 변하지 않는 현실 그리고 기대되지 않는 미래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죠. 그렇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괴리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염려에 대해서 폄하하시거나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심정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해명하기 원하시고 설명하고 설득하기 원하십니다. 물론 이 말이 현재 힘겨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실질적인 위로가 당장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또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특히 3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갈등에 빠진 분들을 위로할 때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어떤 구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는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사용하면 자칫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현실적인 문제는 다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문제는 다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봉사했는데 정작 하나님 나한테 준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너무너무 서운해 질 때도 있습니다. 그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 사실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민에 빠진 우리들에게 이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얼마나 확실한 투자인지를 하나하나 일일이 짚어가시면서 설득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천천히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까지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 속에 숨겨두면 좀과 동록이 해서 부식되거나 좀벌레가 갉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둑이 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행 시설이 발달하지 않아서 보통 귀중한 보물을 땅에 숨겨뒀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귀중품들을 숨겨뒀는데 그 안에 이 땅에 사는 좀벌레가 있죠. 그 벌레가 보물을 먹기도 하고 먼지나 수분 때문에 그 보물들이 부식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에 집은 보통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흙으로 된 벽을 너무 쉽게 뚫을 수 있어서 집 밑에 보물을 숨겨두면 도둑이 쉽게 들어서 굉장히 도난 사건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한 보물을 좀과 동록과 도둑들로부터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보물들을 간직하기 위해서 주머니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막 몸에 주머니들을 많이 달고 다녔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주머니 안에 보물을 막 저장을 해요. 그런데 많은 것들을 저장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게 진짜 보물인지 이제 헷갈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신라시대 유물을 보면 어떻죠? 천마총이나 뭐 이런 유물들을 보면 보물들이 막 출토되지만 그 안에 보면 자세히 보면 보물이 아닌 보물들이 있죠. 그냥 살아가면서 썼던 그냥 농기구나 그런 것들인데 다 막 이제 귀에 이제 묻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그들이 쌓아둔 물건들 중에 뭐가 보물이고 보물이 아닌지 분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결국 보물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보물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가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과 같은 내용을 다룬 병행구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이 병행구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드시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 말씀에서 나오는 부자처럼 내 보물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 보물을 누가 지켜줄 수 있는지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부자는 보물을 지켜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가 어려운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소중한 것을 가지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소중한 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리고 지킬 힘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내게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좀 두려운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그 보물들 중에 도대체 어떤 보물이 진짜 보물인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은 버려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늘이 우리의 보물을 두기에 안전한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물리적인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우리의 보물을 가장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소중한 것을 우리의 모든 소중한 것을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실까? 그럼 우리가 답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걸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셈이 나서나 혹은 그것을 보기에 불편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내가 행복해하는 것이 그렇게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그런 수많은 오해와 착각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시는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에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늘 헷갈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관리해 보겠다고 스스로 고집한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 제가 한번 잘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고집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보물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다시 우리 손에 쥐어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소중한 보물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눈에 대한 얘기.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눈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 물리적인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의 몸도 우리의 육체적인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눈이 성하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사물이 눈이 밝아서 단순하고 명확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눈이 나쁘다는 얘기는 마치 난시처럼 어떤 걸 봤을 때 사물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이게 두 개, 세 개로 겹쳐서 보이고 혼란스럽게 보인다는 얘기를 눈이 나쁘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24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의 눈이 나쁘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이 헷갈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나쁘면 하나님과 재물이 겹쳐 보이고 막 따로 떨어져 보이고 막 헷갈리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재물인지 재물이 하나님인지 헷갈려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할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헷갈림을 몸소 경험하시고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으시죠. 세 가지 시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받아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죠? 사단에게 절하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예수님께 준다고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것은 시험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 거리는 예수님께 굉장히 큰 시험거리였다는 거죠. 이 시험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단이 인류의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유발시키는 측면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복고 사는 문제 사이의 갈등의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야 할 인간으로서의 갈등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시험 앞에서 사실 착시현상을 인간으로서 경험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우리를 대표해서 이겨내셨죠. 그 승리를 경험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먹을 거리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소시민으로 살아갈 때 갈등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때로는 재물을 추구하면서 재물을 예배하면서 삽니다. 부자처럼 우리의 쓸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묵상하고 누리며 사랑하며 애태우며 살아가죠. 그것이 예배이죠. 그 갈등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에 난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난시를 정확히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이 흐릿하게 겹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이 재물이지 재물이 하나님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재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24절의 정확한 뜻입니다. 이런 영적인 난시는 어떻게 해결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선언하신 그 선언이 우리 해답이죠.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것이 바로 그런 영적인 난시 현상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해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은 예배자는요, 하나님과 재물이 겹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갈래길에 설 때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단순하고 선명한 삶을 사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이런 밝은 눈이 필요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참 많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헷갈리지 않은 것 같지만 막상 그 존재 앞에 서면 많이 혼란스럽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무엇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적,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섬길지어다. 그 선언 안에 우리의 흐릿해지고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삶의 우선가치와 영적인 난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난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안에서 우리는 승부를 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런 헷갈리는 영적인 난시를 해결받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필요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핵심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이 땅의 필요 둘 중에 하나를 삭제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우선순위를 잡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나쁜 눈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볼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염려는 원어로 나눠진 마음을 뜻해요. 앞에 눈과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죠? 나눠진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나눠진 마음으로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바로 맞추지 못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그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나눠진 마음, 갈라진 마음, 염려를 어떻게 다시 하나로 이어 붙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26절 이후로 어떤 자연의 사물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2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look at의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보는 것이죠. 말씀에 적혀진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look through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물을 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맨날 봤던 거예요. 평소에 하늘에 나는 새 맨날 봤습니다. 발에 차이는 들풀 맨날 봤어요. 백합바 맨날 봤어요. 근데 거기서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본 무엇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염려의 해결 방법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다시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유가 있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세 가지 다 우리의 눈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먹이시고 살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 없는 존재를 주님께서는 다 친히 관리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확대해서 해석해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물을 어떤 곳에 관리하기 원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하늘에 보물을 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확대해서 보십시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고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보물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근심에 빠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보물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관리 아래 이 세상 안에서 주님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 말에 보직 이동을 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다가 이제 일반진으로 사역을 옮겼는데요. 그때 참 많이 기도하고 혼자 좀 사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간에 해왔던 사역들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일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고민했어요. 아, 이제 음악을 좀 주업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개척교회 목사로 끌어가실까, 청빙을 받게 하실까, 아니면 청년들을 더 오래 섬기게 하실까,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먼 미래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께 돌아보며 주님 앞에 물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두려움. 아, 사는 게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솔직히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결정이 정말 옳은 결정일까? 조금 더 안전하고 확실한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닐까? 내가 뭔가 좀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막 생각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이 제 근심을 해결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게 하고 더 염려하게 하고 상황을 보게 하고 사람을 보게 하고 예측을 자꾸 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를 향한 결단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너 많은 이유 되는데 결국 네가 네 마음 바닥에 깔린 게 그거 아니냐고. 너 누구 믿어?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저의 영적인 난시가 느껴졌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가 다시 생각났어요.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 앞에 사실 우린 교묘히 그 욕망을 숨겨두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많은 논리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염려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기 원하세요. 그걸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염려가 우리를 굳어버리게 만들어요. 이도저도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열정을 쏟아놓지 못하게 만들고 가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두려움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당신에 대한 믿음으로 선명해지기 원합니다. 더 이상 망설이고 모호하고 흐릿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굶주림을 일로 채우면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배부름으로 제 영적인 눈이 뚜렷하고 선명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요, 안심하게 해요. 미래에 대한 상황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굳건하게 붙잡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친구들과 막 뛰어놀던 동산이 있어요. 길가에 핀 꽃들과 풀들,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가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리가 있죠. 동네 아주머니들의 한숨 섞인 넋두리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운 엄마의 절규가 있어요.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과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는 언어의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록되지 않은 30년의 일상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 일상은 바로 이 안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열하게 우리가 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시려고 살아내셨는지 우리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3년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이 30년의 예수님의 일상은 비록 우리에게 바로 보이지 않지만 3년 동안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깊은 뿌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떻게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해야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33절의 이 짧은 문장 안에 있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삶의 일 속에서 갈망하고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모든 삶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갈망하며 찾는 걸까요? 우리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런 예수님의 일상을 담아낸 언어로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빚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바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후에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더하여 주시라는 말씀 착각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면 모든 것이 막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뭐냐면 덧붙이다, 옆에 배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딱 세팅하면 그 나머지 것을 옆에 배치를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질서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을 잡을 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선명한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겠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되게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은혜가 됐던 것이 뭐냐면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하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데리고 올 거야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 하루 단위로 끌어서 살아 이 말이에요. 마치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예측하면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뚜렷해지는데 내일은 흐릿해집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비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은요, 내일을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일이 흐릿해져요. 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아웃포커스 있잖아요. 찍어보셨죠? 예수님께 아웃포커스를 맞추면 주변 거는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게 불안합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아웃포커스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선명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뚜렷해져야 될 것과 희미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뚜렷해지고 재물은 희미해져야 되죠. 그리고 확신과 믿음은 뚜렷해지고 염려는 희미해져야 돼요. 중요한 것은 뚜렷해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희미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해야 할 것이 뚜렷해지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은 희미해져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뚜렷해지고 나는 희미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보물을 완전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시다.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잘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다시 들여다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읍시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찾고 이뤄가는 3일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갈라진 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눠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바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부터 나왔음을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선명하고 뚜렷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미하고 모호하고 망설이며 날마다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의 낙심한 마음과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온전한 확신과 믿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